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쓰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언제 쓰셨냐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된 경우 것은 아마 약 30세 전이 아니었을까 추정을 합니다. 하도 오래된 일이라 정확히 알 수는 없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보단 조금 후배입니다. 나이로 하면 5살 정도 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약 3년 정도 있다가 아마 예수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그는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만난지는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신 그 이후에 한 3년 정도 지났을 때 광야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회심을 합니다. 회심을 하고 일생 이제 사도로서 살게 되는데 이 로마서는 언제 쓰여졌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다니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뭐 유튜브나 이런 게 있어서 복음을 세계적으로 전할 수 있으면 좋았겠지만 그때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직접 이제 걸어서 전도 여행을 갑니다. 이제 가서는 또 한 몇 년 동안 돌다가 옵니다. 아시겠지만 바울은 생애 동안에 1차, 2차 그리고 3차에 세계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3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나서 그는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로마로 이송이 되고 로마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 기간이 약 8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뭐 30 정도 된 나이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젊었을 때 1차, 2차, 3차 세계 전도여행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로마로 이송돼서 감옥 생활을 하다가 돌아가시게 되죠. 로마서는 언제 쓰여지게 되냐면 바로 그 3차 전도여행이 끝난 후에 쓰여지게 됩니다. 3차 전도여행이 끝났으니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깨달은 것도 있고 배운 것도 있고 묵상한 것도 있지만 이분이 1차, 2차, 3차 세계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하고 만나보고 겪어보고 하다못해 싸워보고 토론도 해보고 자 이론으로만 가졌던 그것이 새신자를 만나고 교회를 낳고 또 교회를 목회하고 하면서 이게 성숙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쓰게 됩니다. 그게 로마서입니다. 근데 또 그 쓰여진 장소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3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시게 되냐면 고린도 교회를 가시게 됩니다. 이 편지가 고린도 교회에서 쓰여지게 됩니다. 아시는 분은 짐작하셨겠지만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겉으로 볼 때는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보지만 얼마나 많은 문제가 거기에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고린도 교회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그런 얘기까지 들리는 교회였어요. 그것을 듣고 있었어요. 그 전에. 그래서 그가 고린도 전서 후서를 쓰면서 많은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는 이제 3차 전도행이 끝나고 고린도 교회에 가서 어떤 목회를 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 편지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수많은 스승이 있다. 1천 스승이 있다. 그러나 아비는 많지 않다. 고린도 교회여 나는 너희를 낳았느니라.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많이 있지만 여러분 아이를 낳아도 그냥 쑥 하고 낳는 아이가 있다고 하고요. 난산으로 낳는 아이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걸 생각하면 사도행전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가서 그리고 교회를 세우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냐면 사도 바울이 아테네를 가게 됩니다. 고린도 가기 직전에 아테네를 갑니다. 아테네에 가서 이제 신라가 오기를 동역자죠. 기다리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신라가 오기 전에 혼자서 이제 아테네 거리로 나갔습니다. 나갔더니 우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헬라 문화, 헬라 철학에도 많이 알고 있는 지성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지성인이 가지는 자부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성인은 실수를 적게 할 것이다. 지성인은 남들보다 똑똑하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똑똑한 헬라인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사도 바울이요, 이제 설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이제 많은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특징은 뭐냐면 그 똑똑한 아테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나? 전도자라고 하지 않아요. 복음 전하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나 우리 들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많이 세웠습니다. 여행을 해보시는 분들은 알지만 어디 가도 바울 성당 뭐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아테네에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거기서 크게 낙심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몇 명만 만들고 이제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그곳을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그 다음에 간 곳이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자기 심정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을 때 크게 떨었노라. 사도 바울이 뭐가 무서워서 떨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무서워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나 안 하시나, 나를 버리셨나, 역사가 일어나지 않나. 자, 이것만 무서워할 뿐이지 그분이 총이 무섭겠습니까? 아, 그땐 총이 없었을 거고 칼이 무서웠겠습니까? 뭐가 무서웠겠습니까? 근데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을 때 심히 떨었노라. 왜 떨었냐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한 이후에 한 말이 있습니다. 고린도서에도 나옵니다.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지식 알기를 배소물로 여겼노라. 그가 바로 그 직전에 아테네에서 말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유식한 말을 하고 사도행전에 보면 아테네 시인의 말도 인용합니다. 식구도 인용합니다. 여러분, 뭐 설교할 때 식구를 인용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자, 근데 어느 시인의 말에 이러면서 그가 설교를 한 적도 있거든요. 자,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다고 느꼈나 봅니다. 두렵고 떨었습니다. 내가 이제는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않고 이제는 내가 십자가만을 자랑하기로 그는 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두렵고 떨고 있을 때 자기 지식이 무너지고 자기 자신감이 무너지고 혹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지 않나 두렵고 떨 때 환상이 나타납니다. 환상이 나타나고 담대하게 외쳐라 이 성에 나의 백성이 많으니라. 그러면서 또 돕는 사람을 보냅니다. 그 유명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고린도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분들은 그 떨고 있는 바울을 고린도에서 만나고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할 때까지 역사를 살펴보면 바울보다 먼저 갑니다. 로마에. 그래서는 바울의 사역을 준비하는 평생의 동역자를 하나님이 붙여주시며 힘을 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에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난산입니까? 정말 난산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을 때 다른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만 키웠다고 자신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싸움이 생기고 그 안에 파가 나뉘어지고 심지어는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하는 얘기까지 듣게 됩니다. 이곳에 이제 나중에 바울이 찾아가서 사역을 하셨겠지요? 그리고는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여기에 나타난 특징적 부분을 오늘 읽은 겁니다. 여기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이것은 가르치는 것이기도 하지만 자기 신앙의 간증 같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오늘 1절에도 그것이 나오고 15절에도 그것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글자는 조금 틀리지만 내용적으로는 똑같은 얘기가 반복이 됩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있다. 은혜 안에 있으므로 죄를 짓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를 한 번만 하신 게 아니고 두 번을 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고민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바울에게 뿐만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를 지으면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닙니까? 그 죄가 엄청나면 그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정말 헷갈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저 사람도 용서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할까요? 안 할까요? 사도벌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도가 아니라고 합니다. 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내가 사도가 아니라고 합니다. 자, 이 사람들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건 죄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 앞에서 혼동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사도 바울 또한 고난 속에서 그의 유명한 로마서가 세련되게 다듬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죄송합니다. 제가 표현을 원색적으로 좀 하겠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멍청해집니다. 내가 어느 시점에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고난이 없으면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자 처음에는 많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도 있고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그러나 그 경험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생각하게 됩니다. 생각할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생각할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제 신학교를 가서 기독교 역사를 배웁니다. 그러면 책이 얼마나 두꺼우냐면요. 기독교 역사가 이 정도로 두껍습니다. 이거는 다 쓴 게 아니고 이만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역사를 한마디로 말하면 있습니다. 이단과의 싸움 속에서 역사가 쓰여집니다. 즉 그 전쟁 속에서 그 고민 속에서 계속 쓰여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 동안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또한 고난을 겪으면서 자 아까 말씀드렸죠. 개인적으로는 아테네에서 그런 충격적인 경험을 하면서 자기의 생각이 다듬어졌지요.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리라. 고난이 없으면 그런 생각 가지게 되겠습니까? 고난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 지식이 배설물처럼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십자가, 이제는 성경의 말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고난 속에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로마서가 쓰여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생각합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인은 먼저는 은혜입니다.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그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고린도전서에 보면 편지를 쓸 때에도 이런 말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나중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한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도 계속 나오지만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의 서신에 항상 전반부를 차지합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는 특징이 있는데 항상 앞부분은 교리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교리. 그리고 뒷부분에 가면 이제 윤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교리를 한마디로 하자면 엔 크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제가 묻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용서 못할 죄가 있으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잘 배우셨습니다. 정죄함이 없나니. 이것이 은혜입니다. 정죄함이 없어요. 용서 못할 죄가 없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용서 못할 죄도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 이제는 용서 받겠습니까? 못 받겠습니까? 예수님 안 믿는 죄. 예수님 안 믿는 죄. 예수님을 대적하는 죄. 자, 이거는 끝난 거지요. 여러분, 어떤 죄가 있다 하더라도,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바울도 잘못하고 우리도 잘못합니다. 때로는 내가 그런 얘기를 듣기도 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손가락질하며 너가 그리스도인이냐? 가족 안에서 그런 얘기 들을 때 진짠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말씀하십시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죄 없다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으신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많이 잘못하셨죠? 그래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의롭다고 생각하십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합니다. 탕자가 있습니다. 집을 나갔어요. 어떻게 했냐면 아버지한테 돈을 달라고 그래서 이제 나갔습니다. 나가서는 그 아버지가 피땀 흘려 하신 돈을 다 써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죽을 지경이 돼서 들어옵니다. 잘못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말합니다. 아버지, 저를 종의 하나로 보십시오. 이 아버지, 이 아들, 의롭게 봅니까? 죄인으로 만나줍니까? 묻질 않습니다. 잘못한 것을. 이렇게 어려서부터 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아들 정말 좋은 아빠 만났습니다. 본인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버지는 그를 의인으로 영접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을 받아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사랑을 받아도 감동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이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이 이론일까요? 아니면 매일매일 경험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냐면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길에 가다가 만났습니다. 그가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무엇이냐면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이제 핍박하기 위하여 공문서를 가지고 가는 길에 하늘에서 빛이 내리쬐입니다. 그리고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말이 이렇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처음에 들린 소리가 그 소리니 어찌 있습니까?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자, 그리고는요, 그 다음 자기에게 들린 얘기 뭐냐면, 조금 건너뛰고, 이제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할 일을 지시하리라.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아나니아를 보내서 당신은 하나님이 택한 그릇입니다. 그리고는 그가 나가서 전도를 할 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게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자기가. 고린도 교회 사람들, 자기 보고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나를 사도가 아니라고 했지만 나는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나를 하나님도 예수님도 인정하셨어요.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리고는 나를 택해서 복음 전하는 자로 쓰시고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역사하시고 내가 은혜 가운데 있구나, 용서함 받았구나. 여러분, 오늘 교회에서 주시는 밥을 맛있게 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용서해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았으면 밥 먹을 힘이 있겠습니까? 이 밥을 주셨을 것 같습니까? 밥 먹을 자격이 나에게 있습니까? 부족한 저도 여기 올라와서 앉아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용서하셔서 세운 겁니다. 이게 자격이 돼서 하는 겁니까? 은혜라는 것이 멀리는 것입니까? 나를 용서하셨기에 오늘 나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나를 용서하셨기에 오늘 나에게 새로운 감동을 주십니다. 나를 용서하셨기에 눈물 젖은 빵을 나에게 주십니다. 나를 용서하셨기에 내가 오늘 걸어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동안 느끼고 있었습니다. 내가 용서받았구나. 사도 바울이 제일 두려워했던 게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버림받을까 봐 두렵도다.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교회가 세워지질 않아요. 영감이 끊어졌어요. 그게 그가 제일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본문 말씀대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래서 그는 압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자, 고린도에 갔을 때 어떤 사람은 바나바파요. 어떤 사람은 바울파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예수파도 있었어요, 거기에. 아마도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든지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랬겠죠. 우리는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야. 자, 그런데 그들 모두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러면 은혜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의롭다고 보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만약 이렇지 않으면요, 정말 머리 헷갈립니다. 저 진짠가 가짠가 항상 그렇게 보게 됩니다. 자, 근데 그 다음이 있어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마음을 가져갑니다. 그러므로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은 알아요. 은혜 가운데 있는데 요 마음이 부족해요. 뭐냐면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새벽에 이제 딱 자려고 합니다. 새벽 기도가 돼서 이제 일어나려고 합니다. 일어나려고 하는데 저 벌써 우리 어머니께서는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일어나시는데 제가 졸리잖아요. 어젯밤에 늦게 또 친구 만나고 오고 이제 그러면 이제 졸려요. 그러면 어머니가 일어나셔서 벨소리를 이렇게 소리가 나고 이제 새벽에도 갈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누워서 자도 되지요. 피곤하니까 한마디 어머니 저 오늘 피곤하니까 그냥 자겠습니다 해도 됩니다. 그래도 돼요. 그래도 어머니께서 이해하실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들어야 돼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새벽기도 안 간다고 지옥 갑니까? 뭐 그런다고 무슨 큰일 생깁니까? 우리가 아는 바로 아 예수님 안에서 다 용서받았는데 그 뭐 작은 건데 그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이것이 율법과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율법적으로 배운 신앙이 있습니다. 조항이죠. 이건 하지 말고 저건 하지 말고 저건 하지 말고 이건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런데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된 사람은 사도 바울이 거듭 얘기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의 번역은 참 저는 잘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그럴 수 없느니라는 번역 하나님이 금하십니다라는 뜻인데 그럴 수 없느니라는 이 번역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사도 바울만 이 표현을 씁니다. 어느 누구도 이런 표현 안 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있어요. 형, 뭐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맞아, 네 말 다 맞다. 그렇지만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살아있는 사람과 죽어있는 사람. 어떤 게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우리가 길을 가다가 사람이라면 저럴 수 없지. 뭐 법적으로는 말할 거는 없어요. 법으로 따지자면 그저 뭐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그게 사람다움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의 윤리 그렇게 복잡한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윤리는 이렇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그 뜨거운 확신과 감격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확신과 그 사랑을 받은 감격이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강권하게 됩니다. 그건 사도바울 표현에도 나옵니다. 제가 한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구절 굉장히 많이 적어왔는데 다 아시는 것 같아서. 자, 고린도전서에 5장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만일 5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 것을 여러분 느끼며 사십니까? 이거 못 느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 것을 못 느끼면 잠자는 것이든 죽은 것이든 뭐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 그 강권 불편하지요.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 편합니까? 불편합니까? 아이한테 물어봤더니 불편하지 그러더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할 때 어떤 땐 자다가 일어나야 돼요. 어떤 땐 내 것을 내어놓아야 해요. 어떤 땐 입을 다물어야 해요. 어떤 땐 양보도 해야 돼요. 어떤 때는 치밀어 오는 분노를 삭히기 위하여 눈을 감기도 해야 돼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길게 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 것을 우리 느낍니다. 그리고 그가 17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론적으로 새롭게 됐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여자가 결혼을 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부릅니까? 새색시. 분명히 어제보다 헌 건데 왜 새색시예요? 새 것이 되었어요. 자, 근데 문제가 여기 있어요. 새색시 마음이 아니에요. 여전히 자기가 천연 줄 알아. 그리고는 어디 가서 그냥 다 놀려고만 해요. 그 사랑이 그를 강권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신분적으로는, 법적으로는 새롭게 됐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심정적으로는 새롭게 된 것을 자기가 알지를 못해요. 여러분, 마음이 달라져 본 적 있습니까? 그때 압니다. 내가 변했구나. 나를 움직이는 것이 다른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깨달아지면서, 느껴지면서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해요. 쉬고 싶은데 쉴 수가 없어요. 나를 위하고 싶은데 나를 위할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이 있으면 고린도 교회가 하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감동이 될 때, 그 사랑이 그를 강권할 때 또 있습니다. 그 강권함에 순종할 때. 그 강권하심에 순종할 때. 우리가 그런 거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뭐 이건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그냥 뭐 누구 얘기, 우리 내 얘기인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이제 기도를 합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 우리 집에 얼굴 보기 싫은 사람이 있는데 이제 다 기도를 많이 해요. 은혜도 받았어요. 그리고는 맞아. 이제 가서 한마디 해야 되겠다. 예. 감관하시는 거죠, 안에서. 그런데 이제 집에 가서 얼굴을 딱 보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 못할 때가 있죠. 마음에선 강권하심이 있는데 못할 때도 있어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강권하심이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고린도 교회에서 그 죄를 짓는 그 교회를 경험하면서 그가 로마서라는 세련된 이제 이 신학서를 쓰게 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 안에 있다. 그러나 은혜 안에 있다고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죄를 지으면 지옥 가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는 증거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직접 음성으로 들리기도 하신답니다. 너 입 조심해라. 네, 그런 분도 있대요. 네, 뭐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러나 이거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합니다. 그 사랑 안에 있는 내가 생각될 때, 맞아,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여러분, 아무것도 없을 때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때 누가 나를 돌아봤습니까? 제가 낮 예배 설교를 안 하고 저녁 예배 설교를 하게 된다고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런 생각 했습니다. 너무너무 잘 됐다. 왜냐하면 오늘 전할 본문은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보단 오래 다니는 분들이 이해하기가 좋다. 주일 낮 예배 때는 초신자, 새신자도 많고 썬데이 크리스찬도 많다. 그러나 저녁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한 분들이 온다. 오늘 이 말씀 한마디만 전하면 다 알아들으실 것이다. 제가 편안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때 누가 여러분을 살렸습니까? 간증 있으시지요? 고백 있으시지요? 그 사랑으로 오늘 여기까지 왔잖아요. 나만큼 하나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하게 하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옥 갈까 봐 죄 짓는 거 아닙니다. 안 짓는 거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랑을 받았는데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는 많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하나만 제가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다 보면 욥과 같은 일을 겪다 보면 욥의 아내처럼 되기가 쉽습니다. 안 겪어본 사람은 모릅니다. 너무 힘들다 보면 원망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욥의 아내처럼 너무 힘드니까. 욥의 아내도 신앙이 좋았겠죠. 욥보다 조금 못했을 뿐이지. 말합니다. 욥이여, 이 상황에서도 순전함을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너무 힘드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이 시간 내가 죽는 자리가 나가더라도 굶어 죽고 있을 곳이 없고 비바람 피할 곳이 없어도 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된 태도입니다. 율법 없어도 됩니다. 그의 마음 속에 온전한 율법이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리니 이제는 더 이상 돌에 쓴 법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속에 내 법을 쓸 것이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우리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까? 우리 서울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까? 어려운 시간이 있을 때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이 더 명료해지고 갈 길이 보이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더 바르게 정하고 미래는 준비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와 지식이 우리 후대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혼란된 시기에 사도 바울이 똑같은 그 고린도 교회에 가서 하는 말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혜 안에 있다고 죄를 짓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마음을 늘 경험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을 믿습니다.